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위해 결혼식 잔치를 여는 한 임금님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지금 결혼을 맞이한 임금의 아들 즉 왕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들의 결혼을 맞아 왕은 손님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어요. 3절 말씀 잠깐 보시겠어요? 3절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요.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그 청한 사람들, 이 표현 보이십니까? 4절로 가시면 이게 또 나와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이르되 그 청한 사람들에게. 8절로 가서 보시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반복되는 게 보이십니까? 오늘 이 청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이 문화권에서 결혼의 그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문화권에서 이 결혼 연애를 이렇게 좀 준비할 때 초대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두 번 합니다. 그럼 왜 연애를 한 번 여는데 초대는 두 번 할까요? 첫 번째 초대는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요 참여할지 말지 의중을 묻는 거예요. 왜 우리들도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 피로연을 준비한다 그러면 손님이 몇 명 와야 되는지 우리가 이게 가늠해야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초대는 가서 선생님 우리 결혼식 하는데 올 겁니까? 올 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초대고요. 두 번째 초대는 이제 모든 음식 준비 그리고 연애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오십시오 하는 그 초대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 당시 때는 뭐 핸드폰이나 전화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보발꾼들을 보내서 실제로 이렇게 두 번 초대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청한 사람들이라는 그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초대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우리 임금님 아들 결혼식 하는데 내가 참석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참석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왕은 이들을 위해서 이 결혼식에 올 이 손님들을 위해서 산의 진미를 준비했어요. 왕의 아들이 결혼하는 장치니까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았겠어요. 또 축제 때 빠질 수 없는 게 이 음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뭐 악기 연주자들도 불렀겠죠. 그리고 또 눈을 즐겁게 하려는 막 그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들도 있었을 거고요. 아주 웅성하고 화려한 잔치를 준비했을 거예요. 아마 기대가 너무 큰 거죠. 이 아들이 결혼하는 날이니까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손님들을 오라고 부르려고 두 번째 초대를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아, 이제 연애가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초청받은 자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정성 들여서 혼인 잔치를 다 준비해 놨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손님들이 아, 나 안 가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으니 임금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고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왕은 다시 한번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요 초대받는 손님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자, 4절 보시면 여기 아까 말했던 그 청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두 번의 지금 초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초대는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혼인잔치에 참석할 의사를 다 밝힌 사람들이거든요. 왕은 종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4절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소도 준비했고 살찐 짐승 이거 준비했으니 모든 것이 다 갖춰졌으니까 오기만 하십시오. 와서 좀 자리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나 살찐 짐승이라 되어 있는데 번역에 따라서 소와 송아지가 준비될 때거든요. 오늘날에도 송아지 요리는 최고급 요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아들 결혼하는데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필레미뇽 같이 아주 고급 요리를 막 준비해 놓은 거. 이거 먹으러 오라고. 이 당시에 뭐 부유층들이 먹던 아무나 못 먹는 음식을 왕이 자기의 그 지금 사비를 털어서 엄청난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지금 이 잔치에 오라고 청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범인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너 와. 너 이쪽으로 와서 내 아들 결혼식 참여. 얼마든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잔치잖아요, 잔치.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왕이라고 해서 뭐 강제로 사람들을 데려다 앉히고 싶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이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대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초대, 그리고 두 번째 초대도 있었고, 4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도 안 와서 왕이 세 번째로 종들을 보내서, 아니 소도 잡았고 살찐 짐승도 있고 다 왔으니까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막상 잔치가 다 준비됐는데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5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5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뭐 하지 않았대요? 돌아보지도 않고.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거예요. 왕의 잔치를 하찮게 여기더라. 이 표현인 거예요. 아, 나 안 갈래요. 그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사람은 뭐 했어요? 밭에 농사 지으러 갔어요. 또 한 사람은 뭐 했어요? 자기 비즈니스하러, 장사하러 갔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심지어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이 소식이 잔치를 준비했던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왕이라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지금 내 아들 결혼식에 참여하겠냐고 내가 물어봤고 참석하겠다고 물어봐서 엄청난 연회를 다 준비해놨는데 막상 당일이 돼가지고 지금 모든 이 자리가 잔치 자리가 준비됐는데 지금 왕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나 그냥 농사 밭지러 가렵니다. 나 장사하러 가렵니다. 그리고 막 종들을 때려 죽여줄게 하니까. 자,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봅시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왕이 얼마가 화가 났냐면요, 곧바로 군대를 보내서요 그 오기를 거절했던 그리고 또 종들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해 보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사는 동네까지 불태워 보냈어요. 임금이 보낸 종을 무시하고 잡아서 죽인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게 예수님 천국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제 봤던 그 포도원 그 비유와 똑같아요.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소작농들에게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포도원 소작농들이 종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오늘 그 비유가 오버랩되고 있어요. 마치 임금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잡아 죽인 것은요, 예수님의 지금 천국 복음을 들려주는 수많은 전도자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들려졌을 때 세상이 반응하는 것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요, 복음을 대놓고 무시해요. 아까 그 우리 5절에서 봤듯이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찮게 여기는 거죠. 아, 그 예수 그게 뭐라고, 나는 교회 안 갑니다. 나는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 나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무슨 교회 갑니까? 나 농사 지으러 가야 되고 나 장사하러 가야 되고 나 예수 뭐 그 밥 먹어줍니까? 뭐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옵니까? 뭐 꿀이 나옵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종을 잡아서 때려 죽인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여전히 모욕하고 또 핍박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혼인 잔치를 거부한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임금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진멸당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 복음의 초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인 거죠. 결국 저들은 심판 때에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처음 혼인잔치에 먼저 초대를 받은 사람들, 왕이시여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막상 그날이 다가오니까 오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군대에 의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미 음식을 다 준비해놨거든요. 지금 소도 잡았고 지금 악기 연주자들도 불렀고 성을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이제 혼인잔치 준비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잔치 자리가 썰렁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종을 보내가지고요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대로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10절 말씀 봅시다.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여기 10절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와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라는 이 표현은요, 선악의 의미보다는 사회 신분을 막론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왕이 혼인잔치에 오는데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삶의 수준, 사회적 신분 이런 거 막론하고 차별하지 않고 다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의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세리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 세상적으로 가장 멸시받고 그리고 악하다고 그렇게 칭함받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대받았다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열려 있었어요. 종들이 가서 오십시오. 왕의 혼인잔치가 열려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누구든지 다 포용하는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왕의 초대를 받고 응답하는 자는 다 올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남녀노소, 사회적 신분, 또 그의 어떠한 그 도덕적인 삶의 수준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대가 주어질 때 거기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에 초대받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막 비어 있었던 썰렁했던 그 혼인 잔치가 이제 사람들로 막 북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들이 막 그 길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 불러왔으니까 음식도 있겠다, 노래도 있겠다, 화려한 데코레이션 있겠다. 얼마나 막 행복합니까? 막 모두가 막 이렇게 잔치를 막 이제 열릴 것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마침 다 준비가 됐으니까 왕이 나왔겠죠. 이제 왕이 와야지 이 결혼식이 이 예식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근데 왕이 딱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결혼 이 잔치 준비했는데 이 결혼식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는데 11절 봅시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뭘 입지 않은 사람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장례식 갈 때는 무슨 옷 입어요? 어떤 색 옷? 검정색 옷 입죠. 우리 남자분들 다 검정색 넥타이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 장례식장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샌 노란색 정장을 입었거나 아주 하얀색 정장을 입고 왔다 생각해요. 빨간색 정장, 막 양말도 막 무지개색 양말 같은. 아 이거 얼마나 결례예요. 사회적으로요 결혼식이나 아니면 장례식에는 이 드레스 코드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 이 당시에서 말하는 드레스 코드가 뭐였을까요? 뭐 색깔이나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혼인을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추하고 더러운 옷은 입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장례식 때 막 흰색 이 정장 입고 가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죠. 이거 지금 왕이 느끼는 감정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공짜로 초대받은 자리지만 초대한 자리지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아들이 결혼하는 자리잖아요. 어찌 그냥 갈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예복을 갖추고 혼인 잔치에 참여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뭐 그 당시 잘 입지 않았던 새 옷 뭐 이런 게 예복이지 않았을까? 어찌 됐든 깔끔한 옷 입고 왔을 거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자, 12절에 왕이 하는 얘기를 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친구여 어찌하여 이 혼인잔치에 오는데 예복도 입고 오지 않았냐? 너 이거 나를 모욕하는 거 아니니? 너 이거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니니?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어. 자, 이에 임금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13절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왕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혼인잔치에서 내쫓았어요. 아니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으면 적어도 그에 맞은 예복을 갖춰 입었어야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의 복음에 초대받았잖아요. 전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천국 들어가서 입을 예복 준비하셨습니까? 그 마지막 예수 그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혼인 잔치.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그의 교회, 성도예요. 근데 지금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 여러분 다 구입하셨어요? 어디 가서 이 예복 살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돈 주면 그 예복 살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이 천국 혼인잔치에서 입을 예복 이거 맞출 수 있을까요? 이 예복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사실 아무리 발품 팔고 노력해도 어디서도 살 수 없는 옷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예복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저랑 성경 세 군데만 좀 한번 살펴볼까요? 스가랴서 한번 가볼까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 참고로 스가랴서는 말라기 바로 전에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죠. 스가랴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3장 3절에서 4절. 스가랴 3장 3절에서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말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나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예수아라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같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천사 앞에 나왔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 그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저 예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좀 새 옷을 입혀 주라 그랬는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옷을 벗는데 그 옷을 벗는 의미가 사절 보니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죄의 옷을 벗기고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의 옷을 벗고 의로움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제 성경으로 305페이지에 있네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다 사함을 세례가 그거잖아요. 이전에 난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누구로 옷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7절 봅시다. 이제 마지막 때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기약 그 예수님이 결혼할 날짜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 그의 아내는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가 여러분 웨딩들의 결혼식 할 때 이 신부가 입는 옷이 뭐예요? 순백의 웨딩드레스죠. 그 옷을 입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순백의 웨딩드레스의 그 정체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구나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의롭게 산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더러운 걸레 조각 같다 그랬어요. 왜요? 인간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의로움은 누구의 옷이라 그랬어요? 아까 갈라디에서 봤던 것처럼 누구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완벽하신 의로움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까 봤잖아요.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 사함을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의가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될까요? 아, 어차피 나는 의롭게 살아도 뭐 그 아무 의미 없지. 주님이 날 위해 사셨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보니까 성도들의 선한 행실로 순백의 드레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웨딩 드레스를 입은 예비 신부가 드레스 입고 비빔밥 먹는 거 혹시 보셨어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 예비 신부가 막 그 한식에 김치 같은 거 먹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비 신부가 있는 준비하는 신부방에서는요, 절대 그런 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가지 못해요. 왜요? 그 잘못 먹다가 고추장이 웨딩 드레스에 튄다 생각해 보세요. 아, 그건 너무 재앙이죠. 이 막 이 웨딩 드레스 입고 밥 먹다가 김치 국물이 막 이 드레스에 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죠? 신부의 역할은요, 순결의 상징을 의미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이 결혼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미 웨딩 드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 주시는 완벽한 의로움이 이 세상의 더러움에, 세상의 고추장에, 김치국물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죄에 물들지 않도록,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순결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아보지 않고 하찮게 여기며 장사하러 가는 사람, 논밭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왕의 초대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 결국 주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행실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국에서 베풀어질 텐데, 하나님,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복을 준비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예복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입니다. 이 예복은 믿음으로 입을 수 있는 것이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거룩한 행실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로움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 마침내 열릴 천국 혼인잔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